여러분,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예. 살면서 철이 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철이 너무 늦게 든다는 거예요. 지혜가 뭘까요? 철이 든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평생 살면서 이런저런 아픔과 고난과 시련, 괴로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나를 유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고난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생각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세상에 살면서 누가 고난을 원하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살이 자체가 환난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보면 한마디로 가시가 은혜라는 거예요. 가시 겉만 보면 안 돼요.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 힘들게 하는 가시. 여러분, 장미꽃이 꽃만 있다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동남풍이 불 때, 북서풍이 불 때, 이런저런 온갖 세찬 바람이 불 때에 장미가 향기를 토하는 것은 가시에 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가시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을 해야 돼요. 잠언 전도서 8장 1절에, 전도서 8장 1절에 해석을 잘하는 것이 얼굴을 사납게 하는 얼굴을 변하게 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랬어요. 고난이 올 때, 가시가 올 때, 해석을 잘해야 돼.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가 은혜다. 영국 속담에, 잔잔한 바다에서는 유능한 선장이 나오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거친 파도 속에, 폭풍우 속에, 비로소 유능한 선장은 탄생되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교훈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아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 더 심해지고 있습니까? 고난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으로 또 고난이 파도처럼 닥쳐오고 있습니까? 아니, 닥쳤습니까? 내 인생의 쓰나미를 만났습니까? 그때마다 절망할 거예요. 그때마다 낙심할 거예요. 그때마다 불평할 거예요. 그때마다 원망할 거예요. 그때마다 포기할 거예요. 그때마다 기죽을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이기려면은, 환난을 담대하게 이기려면, 평안 가운데서 이기려면, 가시는 은혜다. 아멘. 예수님 바라보세요. 가시가 은혜였잖아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없는데 무슨 면류관이 있겠어요? 스펄전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는 거예요. 적용하십시다. 우리 가정에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입니다. 인정하십시오. 가시가 가시로 끝나지 마시고 은혜로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것은 가시가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또한 9절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My gracious is sufficient for you. My grace, 내 은혜, 너에게 족하다. 가시가 은혜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감사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공고함이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 따라합시다.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질병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놀랍게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육체의 가시하고 사단의 사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든가 태어나서부터 다리가 짧아서 쩔뚝쩔뚝거린다든가 그런 경우 있을 때 장애를 안고 태어났을 때 이것 때문에 사단이 자꾸 찾아와서 절망감을 주는 거예요. 열등의식을 주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저도 어릴 때 기억납니다만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막 달리기를 하는데 내 친구는 달릴 수가 없어. 두 쪽 다 소아마비야. 목발을 짚고 다녀. 우두커니 네 운동장 한곁에서 벤치에 앉아 바라보는 거야.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둠이 깃들 수 있고 차라리 포기해버릴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화장실 갈 때도 힘들고 어디 가려면 꼭 부축을 받아야 되고 마귀가 와서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너는 안 돼. 넌 어차피 안 되는 인생이야. 10년이 가도 너는 그 모양 그 꼴이 될 거야. 20년을 가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게 은혜라고 여겨진다면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육체의 가시를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면 아주 힘이 있고 그런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니다는 거죠. 몸이 약하고 그리고 말이 버벅버벅버벅 끓인다는 거예요. 말이 졸하다 그랬어요. 조금 엿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4장 13절에 보면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가 약했다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렇게 했죠. 저 육체의 약함이 뭘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안질, 또 하나는 간질. 안질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그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발길질하는 그를 만났을 때, 교회를 핍박하는 그를 만날 때, 정오에 만났어요. 그런데 정오의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 가운데 그를 만나셨기 때문에 그의 눈이 사흘 동안 멀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때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큰 글자로 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간질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막 안 하려고 그래도 몸이 막 말을 듣죠. 그리고 10분, 20분 동안 막 이럴 때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만약 강단에서 제가 설교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막 발작을 한다면 아마 당장 당회가 모여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좀 쉬십시오 할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쉬십시오. 그런데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만둔 게 아니고 포기한 게 아니고 절망한 게 아니고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노라. 여러분, 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일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장애가 아니라 장애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7분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가신 분들 약함이 많아요. 내가 봐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약함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약함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랬어요. 어디 있다고요? 육체에 있어요. 시험 들 만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 아,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택한 거 쓰신 자라면 왜 저런 질병을 줬겠어? 저건 벌을 받았던가? 뭔가 석연찮아. 그래서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서에. 그래서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시험한다는 게 뭡니까? 업신 여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업신 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에 육체가 연약한 분들 업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같이 그리스도같이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전에는 업신 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천사같이 대우했고 예수같이 영접했는데 계속 그러니 아, 저건 아니야. 하나님도 못 고치는 거 보니 저건 아니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가시는 믿는데 큰 장애가 되고 희망을 가지는데 큰 장애가 되고 기뻐 사는데 큰 장애가 되고 사회생활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사도로서 사역하는데 큰 방해가 됐어요. 걸림돌이 됐어요. 그러나 가시가 사람들 보기에는 걸림돌이었지만 그것을 디딤돌로 삼았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보세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13권을 기록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인 신학적인 소견으로 히브리서를 작자미상으로 하지만 저는 바울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장에 봐보면은 바울이 쓴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14권이에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14권이라면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시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행전 16장에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출발하는데 소아시아 1차 선교, 2차 선교, 또 소아시아 3차 유럽, 그리고 로마, 그리고 또 스페인, 또 로마에 돌아와서 그는 주와 함께 죽습니다. 목이 잘려 참수를 당합니다. 남다른 특별한 은혜입니다. 가시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함이 여러분들을 절대 방해할 수 없도록 오늘 가시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우리 자녀는 이것 때문에 못해. 그 가시가 은혜로 변화버리면 놀라운 신세계가 열릴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고민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만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 환경의 가시, 사람의 가시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를 허락을 하신다 할지라도, 고난은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고민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좌절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역경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야말로 코로나 이후 시대야말로 지금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질병이 일어나는 이때야말로 여러 가지 가시들이 우리를 찌르지만은 이때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때야말로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외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아니 그의 인생의 가시가 은혜가 되었다는 게 뭘까요? 그의 생생한 이 살아있는 간증,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용서 숨치게 하는, 어둠을 물려치게 하는 이 칠하는 광선과 같은 오늘 이 간증 속에서 가시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시를 통하여 겸손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를 통하여 겸손을 배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평생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 평생 교육하는 걸 레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슨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기를, 신앙의 실력이, 신앙의 근육이 키워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쳐서, 여기 친다는 말을 복음서에 보면은 로마 군병들이 주먹으로 예수님을 쳤다 할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먹이 날라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아. 바울아, 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조문하려고 그러면 또 가시가 팍 찌릅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랬어요. 이것은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로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을까? 보통 이야기입니까? 보통 은혜입니까?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을 때는 기원전 55년경이라면 14년 전이라면 거의 40년. 그때는 언제냐? 유추해 보건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도행전 9장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비늘이 부스케지 되고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뛰쳐나가서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때에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런 광주를 타고 다마스커스 성벽을 넘어서 도망칩니다.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웠지만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저거 미쳤다. 저거 돌았다. 지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지가 사도라 그러니 아무도 안 알아주니 그는 고향 다소에 돌아와서 집거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주님과 독대해요.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주의 환상과 계시가 열렸어요. 그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1인칭을 이야기하지 않고 3인칭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끌려 올라갔다 그랬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가 끌려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을 본 거예요. 그것을 낙원이라고 두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따라합시다. 낙원. 거기 가서 말로 달 수 없는 주의 환상과 계시 가운데에 말로 달 수 없는 이야기를 필설할 수 없는 그 광경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만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뽐낼 수 있어요. 어서 될 수 있어요. 몸에 힘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는 겁니다. 너무 자만하지 마라. 어서 되지 마라. 우리는요, 꼴랑 좀 성공했다고, 꼴랑 좀 좋은데 취직했다고, 남보다 조금 낫다고, 목에 힘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망하는 거야. 잠언 16장 18절, 18장 12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성공이지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그 교만 어쩌면은 육체를 찌르는 게 아니고 육체의 정욕을 찌르는 것이죠. 교만을 찌르는 것이죠. 갈신을 통해서 교만을 팍팍 찌르는 것이죠. 자존심도 내려놓고 다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출 수 있도록. 교만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시 받을 만한 거죠. 당할 만한 거죠. 왜? 교만해서 멸망하디 보다도 겸손해서 은혜 받는 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두렵습니까? 아니요. 가시가 없어서 교만 떠는 것보다도 가시 때문에 내 꼬라지를 마물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난데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것이지 은혜로 내가 나이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게 뭐가 있나요? 내가 의로워서 된 게 뭐가 있던가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겁니다. 성공은 쉽지만 자기 부인은 힘들어요. 교만은요, 가만 놔두면 교만 떨어요. 겸손은 자기를 처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적용하십시다. 나는 교만한가? 나는 겸손한가? 시편 107편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때로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죠.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어느 정도로 고통이냐? 엎드려졌는데 돕는 자가 없어요. 이럴 때 겸손한 자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고통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예수님 바라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구원자로, 인류의 구세주로 삼으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야고보서 잠언 3장 3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비웃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일러스되 바로 잠언 3장 34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 당신에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변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가로막고 자기가 교만 떨 줄도 모르고 사탄에 이용당한 줄도 모르고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교만은 마귀의 정죄에 빠진다 그러고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교만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교만 떨던 그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했던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세 번 저주하고 부인하다가 닭 우는 소리에 통곡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교만들지 말고 겸손하라고.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가시를 통하여 교만을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 하면서 깨닫는 것이죠. 아, 내가 자긍했구나, 자만했구나, 자고했구나.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긍휼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자비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비로소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보십시다. 가시가 은혜라는 것은 가시를 통하여 세 번 죽게 간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이라는 것은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 완전한 생명의 부활,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듯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이것은 뭡니까? 육체의 가십니다. 사단의 사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가 아닙니까? 난 주의를 하고 싶은데 이것이 늘 걸림돌이 되고 자꾸 열등의식을 갖다 주고 방해를 하니 이거 좀 떠나게 해주세요.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세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내 질병이 가시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인지상정이죠. 한 번만 아니고 두 번만 아니고 세 번. 어떤 분은 40일을 세 번 기도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것은 간청이요, 간구함이요, 절절함이요, 애절함이요.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허우적거릴 때, 오락가락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이 가서 끝도 없이 아랬던 것처럼,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간구하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향하여 내 육체의 가시 좀 뽑아주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한마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셋째 하늘에 가서 삼층천에 가서 낙원을 바라볼 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바라볼 때, 그때 오 은혜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사실 생활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것이 그것도 은혜다. 여러분, 저는 기도는 100%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내가 요구하는 대로 되어야만 100%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요구대로 될지라도 안 될지라도 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랑의 음성이 내 가슴 한복판에 진짜 잘 박힌 목처럼 박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은혜다. 저는 당뇨병을 앓은 지가 지금 12년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55세 당뇨가 왔는데 저도 55세 당뇨가 왔어요. 지금 12년, 13년째 지금 당뇨 때문에 고생한. 제 주위에는 항상 사탕이 있고 사무실에 보세요. 초콜릿이 쌓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떨 땐 한두 시간 의자 앉아있다 보면요, 갑자기 확 주저앉아. 그때 빨리 사탕을 먹어요. 냉장고에는 주스가 있습니다. 빨리 주스 마셔야 돼. 안 그러면 몸이 까불하죠. 한번 비행기를 밴쿠버를 타고 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식은땀이 쫙 나면서, 처음엔 저는 거의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혈당이더라고요. 고혈당보다 더 무서운 게 저혈당. 이걸 위해서 매일 기도했어요. 식사 때만 기도해서 안 없어져. 그래서 때로는 약을 안 먹었어. 기도로 낫는다고. 더 심해졌어. 또 먹는 거야. 아니, 약이 점점 올라가. 그래서 이제는 저혈당에만 먹는 게 아니고 고혈당에도 초콜릿 먹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낫고 싶죠. 가난한데 부유하고 싶죠. 병이 들었는데 건강하고 싶죠. 자식이 공부 못하는데 공부 잘하고 싶죠. 직장이 없는데 직장 들어가고 싶죠. 배우자가 없는데 결혼하고 싶죠.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꼭 응답받으세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늘에서 응답의 종이 땡그랑땡그랑 울릴 때까지 기도의 줄을 계속 당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네 그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준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께 모든 게 가능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6장 44절에 세 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때 음성을 들은 거죠. 아들아, 십자가 지라. 그게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기도생활 어떻습니까? 저 하고 그러고 맙니까? 밥 먹을 때 땡큐 로드 하고 그냥 밥 먹습니까? 좀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절실한 기도가 필요해요. 심각한 기도가 필요해요. 애끓는 기도가 필요해요. 나도 내가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열정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죽기 살기로 한번 기도해봐야 돼요. 예수님 공생애 그냥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40일 기도했잖아요. 금식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산식기도 금식해야 일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고난을 생각하니 십자가를 생각하니 인류 구원을 생각하니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는 안 되더란 겁니다. 40일 정해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사흘 하다 보니까 40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기도 없이 어떻게 고난을 돌파하겠어요? 기도 없는 가시는 원망밖에 없습니다. 불평밖에 없습니다. 이해 못하겠다는 겁니다. 의심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니라.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고침받든지 안 받든지 찬송이 흘러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가시가 왜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는 가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함께 머문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능력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고린도후서 8장 12장 8절 10절 보십시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약한 데서. 가시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한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암이 걸려서 오늘 이 자리에 불치병이 걸려서 오늘 이 자리에 이런저런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쇠약해 있습니까? 그 가시만 바라보지 마시고 가시 속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질병을 이긴다는 것은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치료하는 그 여호와 라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은 뭐냐? 질병이 오면은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죽어버리고 싶다 이러지만은 우리에게 당하는 질병은 이것 때문에 가시 때문에 은혜 받고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의 채찍맞음 생각하고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인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가시 가운데서 온전해진다. 퍼펙트한 이런 퍼펙트한 두나미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폭발하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거기서 기쁨이 터져났어요. 능력이 기쁨이 될 지어다. 능력받은 증거는 뭐냐? 가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는 기쁨입니다. 약한 데서 자랑합니다. 다른 여러 약점들. 바울은 키가 작았다 그래. 매보리 코라 그랬어. 볼품이 없다 그랬어. 사늘었다 그랬어. 얼굴이. 전에는 그것 때문에 열등의심도 없겠지만 오히려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왜냐? Because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머문다는 것은 나나조 1 밑에 보면은 장막으로 덮어버린다 그랬어요. 텐트입니다. 텐트로 덮어버린다 그랬어요. 이것은 마치 성막에, 성막 텐트에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주님 내 가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시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가시가 있는 가운데서 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았다는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능력을 받았다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구약시대처럼 그때그때마다 능력 주고 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능력입니다. 약한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약한 당신 스스로 이겨보려고 I am strong. 요엘서 3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헛된 자만입니다. I am strong. 난 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돈이 능력이 아니라 권세가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은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세 번이나 약하다, 약하다, 약하다. 기도할 때마다 너는 약하다, 너는 약하다, 약하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때문에 기뻐합니다. 약함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약함 때문에 큰 기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살려 그러면요 약함이 열등의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려 그러면요, 쾌락을 누리려면요, 내 약함 때문에 낙심되는 거예요. 난 이거 뭐용, 이거 뭐냐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눈이 뜨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를 통해서 가시 면류관 쓰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거,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다섯 가지 가시가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이것은 은혜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할렐루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은, 환경은, 상태는, 형편은, 처지는 그대로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나의 능력, 나의 파워, 할렐루야. 나의 어빌리티,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의 authority, 할렐루야. 약할 그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딴 거 아니에요. 약할 때가 강합니다. 힘 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못 쓰신 줄 아세요? 왜 못 사용하는 줄 아세요? 너무 뻣뻣하니까, 너무 힘이 세니까. 저는 고등학교 전도사 시절에 수련회를 갔는데 한 아이가, 두술한 아이가 물에 빠졌어. 낮인데 예배 안 드리러 혼자 수영하다가 강물에 빠진 거야, 내 거야. 근데 나는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양복 입고 성경 절 끼고 딱 가려는데 걔가 눈에 띄는 거야. 아버지, 아니 제가 왜 저리 뛰어들어간 거야. 그런데 얘가 나를 꽉 잡는 거예요. 힘이 너무 세니까 내가 못 이기겠더라고. 나까지 죽겠더라고. 탁 뿌리치면서, 두수야 힘 빼라, 힘 빼,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늘어진 거를 끌고 나왔어. 여러분, 죽을 것 같을수록 힘 빼세요. 환란, 공고, 핍박, 적신, 위험, 칼, 힘 빼라는 거예요. 가시가 있을 때 힘을 빼세요. 찔렸는데도 살아나려고 인양 이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도뼈가 부러지는 것은 힘 빼라는 거예요. 힘의 근원 한도뼈를 탁 부러뜨려 놓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게 분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따라합시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러니 불의 세력도 멸하고 칼날도 피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승리를 한다는 이야기.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60장 22절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약해져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작아지고 작아져야 작은 자로 가는 거예요. 작은 자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작아야 천명을 이루고 약해야 강국을 이룬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룬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시에 은혜의 삼각형이 있어요. 내 인생의 한복판에 꽂혀있는 이 가시, 한순간도 있을 수 없는 가시, 이것 좀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겸손을 배우고, 거기서 서플리케이션, 간청의 기도를 하게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능력,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가시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그래서 가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함께 아파하는 진정한 가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는 겸손한가? 두 손 들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이 가시가 박힌 이 순환절에, 사순절에 난 얼마나 지금 무기력한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 주여 부릅니다. 주여!